자, 바사 제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동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살았죠.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악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초기에는 악의 일방적인 게임처럼 보였습니다. 파죽지세,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의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다의 승리로 끝이 나죠. 오늘 이제 9장으로 이 싸움이 이제 끝이 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등판을 한 구원수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모르드게를 애굽의 왕실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이제 바사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되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으로 모르드게는 막힘없이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9장의 앞부분은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심판이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만의 열 아들도 포함되죠. 하만의 열 아들이 포함됩니다. 이제 하만의 모든 흔적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13절에서는 하만의 열 아들이 매달리죠. 아버지와 비슷하게 죽게 됩니다. 15절에는 300명을 도륙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7만 5천 명을 도륙합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죽게 된 것이죠. 자, 대단한 숫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다인들이 하만의 뜻대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죽게 되었을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을 참고하면서 추정을 하는 어떤 학자의 이야기면 바사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은 약 50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만약 유다인에 대한 대살륙극이 성공했다면 바사 제국은 그야말로 피로 울룩졌을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피말리는 전쟁을 치렀는가를 이제 보여주게 되죠. 특별히 하만의 열 아들에 대한 처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남겨놓았던 아말렉의 후손, 이 하만,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처단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진멸하지 않으면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의 7족을 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벌, 그 악을 징벌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악을 행한다면 사실은 악에 대한 징벌은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영적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싸움은 일단락 났습니다. 바사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영적 전쟁은 마지막 날까지 아무리 죽여도 어둠의 세력은 또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하만의 그 자녀들이 죽었지만 여전히 마귀는 하만과 같은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만의 잔해들은 어디에서나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 마지막까지 대적의 뿌리를 뽑고 있는 장면, 마지막까지 유대인을 대적한 자들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악은 제거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 승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언제나 벌어집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은 늘 주변에 있습니다. 늘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력은 늘 나타난다는 것. 마지막까지 그러므로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만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악은 일시적으로 흥해 보입니다. 얼마나 대단해 보였습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적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적들이 많으면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보시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란 말이죠.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들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7절 이후부터는 승리를 기뻐하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18절에 보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여기도 쉰다는 얘기가 나오죠. 승리를 한 이후에 안식이 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잔치를 베풀어 즐긴다는 것.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자, 에스더서의 대미는 잔치입니다. 에스더서의 대미는 잔치로 마감을 합니다. 자, 1장에는 왕의 잔치로 시작되었고 이제 마지막은 유다인의 잔치로 끝이 납니다. 자, 유다인들의 잔치는 왕의 잔치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22절 하를 보면 그들은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말은 그들은 공동체적으로 축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 안에서 계속 강조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자, 에스더는 모르드개만의 구원이 아니죠. 유다 공동체의 구원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한 개인의 구원의 얘기도 아니고 또 에스더나 모르드개 성공담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가 아닙니다. 유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적 개념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공동체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모두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인들을 보면 이 디아스포라, 이 바사 제국에 묻혀 살던 그들 안에 연약함이 있고 또 또 에스더가 왕실로 들어가는 그 과정 에스더에서도 허약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바사 제국에 살아가는 유다인들 역시 신앙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유다인들이 들어있었다는 것. 악이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승리는 유다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생존의 위기에서 살아났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잔치는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혼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먹을 것을 나눠주고 기쁨을 함께해서 그 잔치는 풍성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서로 나누는 그 풍성함이 있는 잔치를 그들이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신약의 교회도 역시 공동체적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언약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특징도 마찬가지죠.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기쁨을 나누는 희락의 공동체. 그러므로 구원의 공동체는 축제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기쁨.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 기쁨을 표현해야 된다는. 여러분, 기독교는 어둡고 우울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밝은 종교.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어두워요. 우울함이 있어요. 뭔가 애잔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디든 뭐 신이 나고 좋아하는 데도 그 싹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뭔가 애잔함이 있고 어둠이 있고 뭔가가 우울함이 있어요. 웃고 신나게 떠들지만 그들 안에는 절망이 있고 불안이 있고 허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왜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에 있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의 끝끝에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잔치를 벌이는 역사.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며 흥겨워하는 이 모습, 잃었던 자를 다시 찾은 기쁨을 표현하는 잔치, 이게 신약의 모습을, 신약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것.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 잔치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이 사건은 기쁨의 복원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기쁨이 상실되어 버린, 유대 종교가 기쁨을 백성들에게 줄 수 없었던 그 어두운 시대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질 뻔한 그 순간 그리스도로 인하여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고 그 포도주 통이 흘러 넘쳐 그들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고 하며 다시 잔치의 기쁨이 복원되는 모습, 이게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얼굴이 밝지 않다,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어두운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요? 위대한 반전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유다인들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몰살,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살아난 그 이후에 그들은 기쁨의 잔치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기쁨을 뺏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삶이 무너져도 부활은 반전이거든요. 유다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곳, 승리를 노래하는 공동체.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이미 주어졌고 신약의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예요. 마귀는 이미 기가 꺾였고 최후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충분한 기쁨, 오늘 유다인들이 모여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것. 오늘 우리도 이 잔치, 여러분 사실 이 특세도 잔치예요. 새벽에 아니 누가 돈을 준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누가 뭘 준다고, 뭐 떡을 준다고 이 새벽에 깨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 뭐 어디 상을 줍니까? 뭐 무슨 뭐가 요즘은 특세 컵도 안 주네 그러더라고요. 컵 없어도 이게 나오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서 나온 거잖아요. 나오면서도 막 웃으면서 발자국 소리 나서 오는 소리 들으면요, 아 새벽에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여서 참담한데 아이들 또 이 코로나 많이 뭐 바글바글 해가지고 오고 막 얼마나 웃고 그죠? 애들이 성경을 읽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이 뭐 떡이 없어서 그렇지 이 떡이 있잖아요. 말씀의 떡이 매일 아침에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요, 여러분? 잔치예요, 잔치. 우리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마 안 믿는 분들은 여기 왜 이렇게 새벽에 오냐, 뭐 떡을 주나 밥을 주나. 떡을 주지요, 떡을 주죠.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들만 즐긴 잔치가 아니에요.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서로 기쁨을 나누고 동시에 연약한 이웃을 도왔다. 1장에서 나는 왕의 베푼 잔치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권력의 권력을 과시하는, 자랑하는. 왕의 잔치는 아무나 참여할 수도 없었어요. 초대받은 특권층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 소수의 특권을 위하여 수 없는 사람들이 동원된 잔치. 그 제국의 잔치. 그러나 이 유다인들이 베푸는 잔치는 달라요.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잔치의 진정한 의미죠.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이 구제는 잔치의 절정이죠, 사실은. 승리는 그들의 잘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역시 누군가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특세의 마지막은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을 나누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고 우리만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만의 승리의 도치가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이게 특세의 대미를 장식한. 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특세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웃에 흘러보내서 아마 그거 다 모으면 엄청날 겁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의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도 보니까 아이들 그 머리에 씌우는 모자 뜨개 그냥 그날로 다 동이 나버려가지고 추가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 아마 가져가실, 남자분들도 막 뜨개질하고, 어디 보는데, 뭐, 카페 갔는데 막 이렇게 뜨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인인가 봐요. 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남자분들도 어떻게 잘 그렇게 짜는지, 이게 잘 만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특세 아름다운 마음으로요. 오늘 이 유다인들의 이 잔치에 서로 기쁨을 나누고 떡을 뗄 뿐만 아니라 구제했다는 이 대목. 이게 잔치의 핵심입니다. 자, 모르드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뿐만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잔치로 끝나면 안 돼요. 20절과 21절은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틀 동안. 자,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는 오늘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역사를 기록해야 돼요. 왜 기록하죠? 잊으면 안 되니까. 역사를 잊으면 불운한 역사가 다시 올 수 있어요. 이 나라는 잊으면 안 돼요. 불행한 민족은 역사를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절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절기를 규례로 지켜 대대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자, 에스더서의 절기는 뭐죠? 오늘 핵심은 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부림절. 20절에 보니까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여기 핵심이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우리 후손들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아이도 여기 있는데 곳곳에도 앉아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한 기념하는 거. 자, 그날을 계속 기념하라. 자, 여기 불임이라는 의미가 뭐죠? 이게 부르에서 가져온다는 26절 우리 앞에도 나왔었는데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대해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날을 정할 때 이 부르를 썼단 말이에요. 부르는 추첨이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는 거, 제비 뽑는 거. 이거는 뭐냐면 그 하만이 믿는 신, 그들의 미신에 의존하여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날짜를 잡는데 이 제비를 사용, 쪽 뽑는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림, 그걸 부르라고 해요, 부르. 부르라는 것을 부림으로, 이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한 거죠. 그 부림이라는 단어는 부르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 이 부림이라는 말은 죽을 뻔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방 신의 그 도움을 받아 그 날짜를 잡는, 우리도 무당에 가서 날짜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림은 유다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만의 죽을 뻔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 그건 단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날을 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부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들이, 이런 유다인들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 잔치가 그냥 주어진 건 아니에요. 눈물의 금식이 있었던 거죠. 죽을 뻔했던 유다 민족이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해요? 금식했죠.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유다인 전체가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각오한 선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했습니다. 그 날이 유다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되죠. 지금 그들이 기쁨의 잔치를 열 때 금식하던 그 날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림이라고 하는 부림절, 기쁨의 이 축제는 사실은 슬픈 그 죽음의 위기에서 부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정해졌던 그 순간 유다 백성들이 모여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날과 맞물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죠. 살육을 당할 뻔한 백성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금식이 축제로 바뀌게 된 거예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이 달, 이 날에, 부림절이 어떤 날인가?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자, 무슨 날입니까?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날. 그때 비로소 평안이 주어졌다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어.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날. 대반전의 날. 그래서 브린즈웨이 가장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잔치인데, 이 잔치. 그래서 이 부활절을 아드 로 아다트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그 안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기뻐하는 축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뭐 유다인들이 막 술을 마시고 이제 축제를 할 때 이제 그 문화가 그렇잖아요. 술을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마시느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까지. 기쁨이 너무 넘쳐 주체할 수 없을 때까지. 이 부림절에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들의 잔치가 그저 몸을 약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격렬한 춤을 동반한 기쁨을 표현했던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자의 기쁨은 이런 거예요. 악인이 파놓은 무덤 안으로 반쯤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은 미소 정도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부림절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뀐 날이에요. 다 초상을 치고 관 뚜껑까지 닫았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부림절에 인상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죄 짓는 일이 됩니다. 부림절에는 울거나 슬픈 기색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 법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림절의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기쁨. 그 기쁨은 구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래서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그 날을 대대로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31절에 정한 기간에 이 부림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개와 왕의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나오죠. 금식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금식이 변하여 축제가 되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 날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날. 슬픈 기색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날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날을 기억하고, 뭐예요? 첫 번째는 기뻐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 여러분, 절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그 절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달을 때 기쁨이 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안에는 직접적으로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대목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맞게 된 날이라는 것은 알죠.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고 기념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추억의 장소에 가기도 하고 그 이전의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새로운 다짐들을 하게 되죠. 아, 그때 좋았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마다 예, 뭐 장막절이 되면 진짜 텐트를 쳐서 일주일 동안 사막에서 거하는 그런 경험을 해요. 지금도 하고 있대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힘들고 어렸던 광야의 삶에 텐트를 치고 그 옮겼던 그 시절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이게 축제예요. 페스티벌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기억의 재생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을 잘해요. 망각이 좋은 점도 있죠. 어떤 걸 잊어버려야죠. 그런데 잊을 건 안 잊고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잘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잊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절기란 뭐냐?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절기. 절기는 아무거나 절기를 만들면 안 되죠, 여러분. 강아지 죽은 날을 절기로 삼을 수는 없어요.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 날. 절기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뭘요?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절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 정신을 놓쳐버려요. 왜 이 절기를 만들었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래 만들어졌을 때 그 원인, 그 동기. 그런데 무엇이든 시간이 흐르면 왜곡이 일어나요. 본래의 정신은 희미해져버리고 나중에는 다 잊어버려요. 절기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는 시간이에요. 기억의 복원을 하는 날이에요. 문제는 축하를 반복하는 일을 한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결혼기념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한 30년 이상 살고 나면 대개 남편들은 결혼기념일도 시큰둥합니다. 뭐 해야 돼, 뭐. 계속 뭐 기념 뭐 그런 거 해야 돼. 근데 그냥 넘어가면 삶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해야 돼. 결혼 기념과 생일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와. 연례 행사로 하긴 하지만 갈수록 퇴색되는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축하를 반복하다 보면 생기는 매너리즘이 있어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부는 감격은 초등학교 시절까지 정도일 거예요. 어른인데도 그거 나 불게 해줘. 어른들은 감격이 없어요. 그냥 꼽지는 않아. 그냥 귀찮다. 막 그냥 먹자. 이렇게 케이크. 시간이 흐르면서 절기를 지키는 게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위험해집니다. 무덤덤해져요.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절기에 대한 참된 의미를 되살리기보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부활절이나 성탄절 문화행사가 되는 거예요. 문화행사.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문화행사를 하는 거예요. 문화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보다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는 과정 속에 기독교의 문화화가 있었어요. 뭐 할아버지 때부터 뭐 대대로 믿어왔어. 그냥 성경도 다 읽고 뭐 예배도 다 드려요. 그런데 문화화됐어. 그 본래의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탄절에 트리를 만들고 캐롯을 부는 것 좋아요. 그런데 문화는 있는데 본래 의미는 사라져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결국 뭐예요?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라는 것은 그 절기를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안 모여보세요, 여러분. 정체성이 사라져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자, 세월이 흐르면 잊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절기가 필요합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기억을 재생하는 작업, 무한 반복하는 거,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절기는 역사를 반복적으로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리마인드하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에스더가 잘나서 왕후가 된 게 아니잖아요. 미모가 있었겠지만 미모? 다 거기 참여한 사람은 수백 명이 다 한 미모 하는 사람들만 나왔어.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갔다? 그 죽는 일이에요. 수시로 변하는 왕의 마음 어떻게 믿고 모든 걸 진행할 수가 있겠어. 왕이 잠이 오지 않는 밤 그가 읽고자 했던 그 책, 그 한 대목, 하만의 끝없는 지위상승, 절대 권력화, 이 어려워져가는 이 상황, 그 속에서 인간의 결함과 악의 결탁과 행포, 이방의 제국 안에서 매우 작은 소수인으로 그 어디를 보아도 우겨쌈을 당했어요. 이겨낼 길이 없어요. 갈수록 코너에 몰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승리를 했어.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에스더스다. 여러분, 에스더스의 이야기가 얼마나 스토리로는 탄탄한 구성을 갖고 있는지 정말 흥미진진하고 이걸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를 해도 완벽한 구성을 갖고 있어. 안 될 수밖에 없는, 악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적으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들이 모두가 얽히고 얽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마치 핀셋을 뽑아내야 되지.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 이 일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설명하기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은혜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절기답게 지키고 있는가? 이 절기를 제정하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 후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다시 경험하게 해주는 것. 이게 절기의 의미라는 것. 여러분, 부활절이나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가 보냅니다. 성탄절 어떤 것입니까?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린 시절도 기억해보면 카드 만들고 학창시대 카드 만들었던 기억입니다. 트리를 세우고 새벽송을 들고 선물 교환하고 밤새 또 게임하고 성탄 예배는 졸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집에 가서 졸고 아이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인지 산타크로스가 오시는 날인지 부활절도 비슷해요. 삶은 계란이다. 그래서 뭐 계란 삶고 그 위에 또 뭐 색칠하고 부활절 찬양 몇 곡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다가 문화화되는 거예요. 반복하다 문화화되어버려. 진지함이 사라져버렸어. 본래 의미를 모른 채 절기를 지킨다. 절기의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아이들 돌잔치를 보면 그래요. 돌잔치하느라 부모들은 정신이 없고 손님 맞이하느라 녹초가 되고 돌을 맞은 아이는 구석에 방치돼가지고 울고 있고 네, 돌잔치야 유일하게 그냥 많이 울어 애들이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너 볼 틈이 없어 지금 손님들 온다니까 어른들의 잔치예요. 돌상을 차리고 옷을 입히고 막 아이는 고생해요. 그냥 편하게 놔둬야 되는데 막 또 막 모자 씌우고 막 다. 돌잔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돌아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돌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있는 거지. 아이들이요, 커서 막 말 안 들을 때 막 부르고 혼을 내고 막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가 태어났냐. 그 아이들이 그래요. 왜 나를 낳았느냐고. 그럼 엄마가 그래요. 내가 너를 낳은 게 아니고 네가 생긴 거다. 맞아요 여러분. 낳은 것 이전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거예요. 낳을 수는 있지만 생기게 하는 건 부모가 할 수 없어요. 생긴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생명은 기적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몰라요. 낳은 것은 엄마가 낳았지만 생기게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절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에스더? 아니에요. 모르드개? 아니에요. 공을 세운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절기 자체도 아니다. 그 날이 아니라 그 날의 주인공. 날을 지킨다고 애를 쓰긴 하는데 그건 정작 그 날의 주인을 놓쳐버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철저히 지켰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놓쳐버렸어. 그리스도가 빠진 안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주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이 우상이 되죠. 그날에 모든 것을 걸고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주신 분의 의도를 놓치면 그날은 그냥 그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매주일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교회는 주일마다 잔치집이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대신 기쁨의 화관을 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예, 노래, 찬양이 밝아야 돼, 밝아. 어두운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림절은 유다인들의 최고의 축제, 최고의 축제, 가장 흥겨운 축제로 지킨 그 축제는, 부림절의 축제는 결혼식의 기쁨 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보다 훨씬 더. 부림절은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표출하는 날. 그 누구도 기쁨을 감추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그냥 기쁨이 폭발되는 축제의 장이 부림절이. 오늘날 결국 우리가 주일날마다 그런 부림절을 지켜야 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다운 주일을 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주일 그날을 지키는 게 중점을 두는 편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주일이 부활의 공동체로서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래야 그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던 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던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기 암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환자가 암 종양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겠습니까? 시국고 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도 풍성합니다. Amazing grace.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요즘은 이게 305장인데요. 305장. 옛날에는 405장. 이 Amazing Grace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불러 오늘 집에 가서 이거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보시고 혼자서 눈물이 뚝뚝 나고 감격이 넘치고 그러는지 덤덤한지 나 같은 죄인 뭐 이러는지 여러분 절기를 절기로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 회복될 수 있어요. 절기마다 그 본래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상기할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나 그러니까 주일이나 이 절기는 다 기억의 복원이고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경험으로 복원되는 일. 오늘날 가장 큰 관건은 구원은 받았는데 기쁨이 없다. 그 기쁨은 세상에 짓누르는 슬픔보다 더 큰 것이 되고도 남는데 우리가 주일날 절기를 지키며 누리는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밀린다면 그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는 사람들이 주일날 한 곳에 모여 예배를 통해 그 기쁨을 발산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천국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잠시 기쁨. 그러나 그 밀려오는 거대한 현실의 문제 앞에 금방 떠내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기쁨보다 염려와 근심에 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의 강요나 혹은 제도가 주는 무거운 중압감에서 벗어나 주어진 즐기의 감사와 찬양으로 마땅한 반응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 열심이 얼마나 큰가를 바라보며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인 적이 많았습니다. 아찔아찔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기입.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보다 일어나고 앉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에 조용히 일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구원의 공동체. 오늘 우리는 그 승리의 공동체 안에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잔치를 열게 하십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